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사명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가짜 명품 가방으로 인해서 이 명품 가방 업체들이 수백억에서 최대 수천억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가짜 가방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이 명품 회사에 이 중직원을 한 명 데려다 놓고서 이 진품과 가품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할 정도로 이 가짜 가방이 너무 진품처럼 만들어진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짜 복음이 들어와 있고 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 이 가짜 이 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뭐 신천지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오늘 21세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 거짓 복음 그리고 또 가짜 또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가짜 복음을 가르치며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 역할을 했던 것이죠. 참으로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성도들이 하나 둘씩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참 안타까움을 갖고 말하기를 만일 누가 와서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했구나 하고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이 가슴 아팠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러한 수고가 이러한 이 거짓 교사들의 방해로 인해서 교인들의 지금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야, 이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이 진짜일까? 그냥 저 사람이 말해준 대로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건가? 하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심정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중매쟁이가 이 정결한 처녀를 남편에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즉 고린도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아름다운 부부가 되듯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과 아름다운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중매쟁이처럼 이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3절에 뱀 곧 원수 사탄이 이와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할 때 하와를 말합죠.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 성도들을 꾀었던 미혹자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 다녔던 열두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지극히 높이면서 이 사도 바울을 아예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성이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한 생각에 자신이 사도 되기에 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지를 드디어 이 편지 안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의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꺼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 편지 글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시나마 내가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1절 보시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내가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11장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이요, 고린도 후서 12장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를 소개하는 거.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삼중천 이야기 있죠. 그것도 이제 12장에 나올 텐데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사실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자, 6절에 이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한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글로 읽으면 참 힘이 있는데 막상 대면해 보면 사람이 이 외모도 좀 별로고 언변도 좀 그렇게 시원치가 않더라. 지금 그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대로 내가 비록 말에는 능하지 못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는 지식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수사학이 되게 발달했어요. 웅변술이 되게 뛰어났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수사학적으로도 좀 딸리고 웅변술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나에게 그런 기교가 없고 비록 내가 이 웅변하는 것에는 비전문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에 대한 지식은 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탁월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비난하는 자들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낮춤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사실 사례비를 하나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아무런 재정적인 후원도 없이 이 교회를 섬겼던 거죠.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고 경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8절 보세요. 먼저 여기 이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의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탈취한 것이라 말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다른 교회의 그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여러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탈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용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써야 할 돈이 지금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지금 이런 거 부족하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다가 시험 들까봐, 교회에 폐가 될까봐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 사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바울을 도왔습니까? 오히려 마게도냐에서 온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를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만 마게도냐 성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극심한 환난과 큰 가난함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도시에서 사역하기 위해 온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의 쓸피로를 채워주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가 이 주후 이 AD 52년에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무려 1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바울이 이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교회에 폐가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례 하나 안 받고 그렇게 일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흠집 잡아서 이 교회의 대적자들이 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사역한 거는 우리랑 좀 뭔가 거리를 두기 위함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오해한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 참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까? 야, 이 교회에 패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도 안 받고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 저 사람은 우리랑 거리를 두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내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사례비 안 받고 사역한 겁니까? 1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자기 어떤 용도의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반대로 이 당시에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역의 대가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람들, 교회의 재정에 짐을 지우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이라는 건 뭐냐면 속이는 일꾼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로 경제적인 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막 시험에 드는 거죠. 성도들이 막 힘든 거예요. 지금 이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되고 또 굶주린 사람들 돕는 이 초대교회 역할들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사도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는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있는 그런 사단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사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막 그 빨간 그 짐승 같은 것이 큰 두 뿔이 있고 막 숨을 내쉴 때마다 막 코에서 막 연기가 나고 막 꼬리가 달리 막 우리가 사단하면 생각하는 막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사단은 우리에게 올 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부신 천사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걸 딱 봤을 때 저게 진짜 천사인지 사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이런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게 온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15절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일꾼들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하러 온 사람인지 이 구분이 안 되게 가장되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진짜 다 목사는 아니더라고요. 신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다 신자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껍데기 신앙하는 사람도 많고요. 껍데기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가 간판을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가짜 복음, 거짓 교사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역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중에 없는 거죠. 목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기름지게 채우는 사람들로 인해 양이 파릇파릇 말아버리는 이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러한 자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내 어떤 유익을 위함인가? 내 명예를 위함인가? 나의 어떠한 개인의 어떠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 부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것처럼 그의 일꾼들도 그러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동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불순하고 부패한 동기가 우리 안에 없이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